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20장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을 모신 무덤으로 갔다. 마리아는 무덤 어귀를 막고 있던 큰 바위가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에게로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같이 달려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닿았다. 그는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고운 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도 고운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다. 그 천은 고운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야 먼저 그곳에 닿은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었다. 마리아가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죽음을 모셨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머리가 놓였던 곳에 앉아 있었고 다른 천사는 예수의 발이 놓였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제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모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뒤돌아보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는 이 사람이 과수원을 돌보는 사람인 줄로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으면 그분을 어디로 옮겼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서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그분 쪽으로 몸을 돌려 아람말로 라보니 하고 말하였다. 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지 말아라. 대신에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돌아간다. 막달라이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배웠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노라고 말하였다. 그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내뿜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자 도마가 말하였다. 나는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소. 한 주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같은 집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들이 모두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도마가 그분께 말하였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다. 여기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서 그분을 통하여 참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By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이사야서 제55장.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의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나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나는 주를 부르리,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받으실 주님,
찬양받으실 주님,
날 건지리
원수들로부터, 오사 심판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호사라게 심판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예수 놀라우신 주
예수 놀라우신 주
찬양 받으옵소서.
찬양 받으옵소서.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오 사랑의 신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왕의 왕을 경배해,
왕의 왕을 경배해,
영원토록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신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호사라게
신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나는 주를 부르리,
나는 주를 부르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리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시민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받는 복도 크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책임도 큰 것입니다. 앞에서 나타나는 팔복의 내용이 스스로 갖출 자격이라고 하면 본문의 내용은 남에 대한 직분인 겁니다. 소금과 햇빛보다 유용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플리니의 고백도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자연물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넓게 사용되는 것이다. 유명한 조경학자 벵겔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소금은 다음절의 세상의 빛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 어떤 경우도 없어서는 안 될 생명에 꼭 필요한 그런 도구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첫 번째는 소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은 무엇보다도 언약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너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너의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말합니다. 소금은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 또 맛을 내게 하는 조미료 역할, 치료를 위한 의료의 소독작용, 깨끗게 하는 정결의 의미들을 가집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날 때에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소독소로서 소금을 사용한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또 비료의 역할도 합니다. 역시 앞에서 본 대로 재물의 소금을 빼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자기의 희생의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여기의 말씀에서는 방부, 즉 썩지 않는 역할과 맛을 내는 조미의 역할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할 중요한 직분이 있으며 그러므로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소금이 대중적이고 값지싸며 흔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대중적이고 평범한 데서 복음의 효능을 나타낼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또한 저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6절에 사실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를 신명기 29장 23절에 모세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스바냐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금의 모습입니다. 사회바다는 소금 천지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짜게 되면 그 음식 자체를 나무라지 않고 웬 소금을 이렇게 많이 쳐넣었는가 그렇게 투정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욕을 먹게 되는 이치인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배척되기도 하지만 불결한 곳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 그 짠맛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실증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맛을 찾아주는 귀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창기와 세리들, 병든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조롱을 받으면서도 참된 인간미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만 지향하다 보니 인간미를 상실해버린 매서운 예수쟁이들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소금은 무엇에든지 잘 녹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생선에도 서민들의 우거지 국 속에도 소금은 잘 녹아 자신의 직분을 다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찬송을 곧잘 부릅니다. 진정한 의미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산다는 맛을 상실하고 썩어 신음하는 무리들 속에 예수님처럼 살 맛을 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소금은 어디든지 들어가고 나면 그 형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소위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희생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추한 곳에 혹은 낮은 곳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즉 녹아질 각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요피서 6장 6절에 참된 인간미를 가지신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고 예수님의 맛이 나타나야 세상은 비로소 밝아질 것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에 했는데 이것은 친절하고 유익한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들어가도 따로 돌지 않고 고르게 섞이는 소금.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항상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나를 녹이는 희생의 각오로 잃어버린 삶의 맛을 찾아주고 썩음을 치료하는 인간미를 나타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입맛 떨어진다는 냉소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간미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낼 때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을 말씀하는데 너희가 빛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빛은 무엇보다도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도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사무엘하 23장 4절입니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하박국서 3장 4절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36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외선은 소독하는 역할을 말하고 있고 또 햇볕을 쬐는 것이 비타민 D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사람이 빛을 보며 살아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4절인데 소금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에 주는 생명의 힘과 윤활작용을 가르친다면 빛은 지식의 새 힘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빛의 자녀들이라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할 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마음속에 칠흑같이 어두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빛이어야 합니다. 마음 깊숙이 절망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도행전 26장 23절이죠. 빛은 드러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즉 하나님의 빛의 반사체들인 겁니다. 태양빛 밑에 사람의 빛은 힘이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빛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빛은 거짓됨을 드러내는 성격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곳에 거짓과 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빛은 숨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진정한 빛을 숨겨질 수 없는 겁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말함으로써 빛의 성격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빛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당연히 착한 행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과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동료 그리스도인의 어둠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성경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나의 빛됨을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의를 줄여서 생각하고 형제의 선함을 키워서 생각함이 좋을 것입니다. 소금의 직분도 빛의 직분도 결국은 희생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녹아짐이 없이 소금의 역할은 불가능하며 연료의 소모 없이 빛은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희생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마음의 어둠을 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과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If I live a holy life, shun the wrong and do the right,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Na 이제 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If I live a holy life, shun the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영적인 것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가 포도나무이고 그의 제자인 우리는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도 나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인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 혹은 의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들의 영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전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무장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장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등에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에는 후퇴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완전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을 경주에 비교한 구절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경주에서 이겨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을 보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저자는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유를 마시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더 이상 우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라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이루어가는 영적 성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이미 읽어본 대로 성령의 열매에는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도 이와 비슷한 덕목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두 곳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열거하면서 베드로는 그것들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람이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며 우리 삶에 파고드는 의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믿음과 함께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의 평화를 가로막는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희락, 곧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평화와 함께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보서 4장 4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로마서 12장 12절.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리스도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섬기는 일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양선, 곧 미덕의 열매가 있습니다. 미덕은 도덕적 선, 곧 항상 올바른 일을 하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성실도 미덕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덕을 가진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신념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지식은 유형적인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나오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구절에 나오는 힘쓰라를 영어 성경에서는 최선을 다하라 혹은 부지런히 힘쓰라 하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는 주위에 성경책이 없어 영적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고 해도 이와 같은 영적 지식을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절제의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절제라고 하면 술에 중독해서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자신에 대한 제어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항상 제어합니다. 침착성을 잃지 않고 어떤 습관이라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절제는 자신의 약함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내, 곧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도 절제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얻으려는 것을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조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깨닫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성격이 부드럽고 고통을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온유에는 부드러운 성품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유한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혀도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형제 우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구분이 모호한 것이 덜어 있습니다. 한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낳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형제 우애를 낳습니다. 형제 우애에 대한 참된 기초는 황금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만약 우리가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하면 형제 우애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경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건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래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기며 헌신하는 것을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을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참된 경배가 없는 형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보다 더 강조하는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열거한 일곱 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으뜸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쓴 서신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도록 세상에 보내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Are we down hearted? No, no, no. Are we down hearted? No, no, no. Troubles may come and troubles may go. We trust in Jesus, come will or woe. Are we downhearted? No, no, no.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